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7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비발디, 아마 이런 비발디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연주회를 하게 되면 그 홀이 가득 찼다고 그럽니다. 늘 이 사람이 연주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초만원을 이루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비발디가 세계 최고의 명기로 이름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 악기로 연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입니다. 현존하는 바이올린 중에서 최고 비싸고 좋은 거죠. 예, 우리 악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 한 300만 달러, 제일 비싼 거는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요. 이날 밤 연주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청중들이 넋을 잃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선율에 도취가 되어져서 역시 악기가 좋으니까 이런 소리가 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비발디가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악기를 들어서 땅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악기가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니, 저렇게 비싼 악기를 이렇게 버리다니. 조금 있다가 사회자가 또 다른 바이올린 악기를 하나 들고 무대로 올라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부숴버린 저 바이올린은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 싸구려 바이올린입니다. 오늘 밤 비발디 선생이 참된 음악은 악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평범한 악기라도 유능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연주가 되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평범한 사람이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쓰임을 받기만 하면은 그는 모두가 다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나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점점 강성해져 갈 것이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로 단순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조금 잘 못 믿는 사람을 보게 되면 너무나 복잡하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 같이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을 것은 참고 그리고 진행을 해나갈 것은 진행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다 참고 이겨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운전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이 식사를 할 때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대화를 할 때에도 주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함없이 복을 허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늘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해갈 것이고 또 식사를 할 때도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는 건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그 대화는 절대로 곁길로 나가지 않을 것이고 죄악을 범하는 길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렇게 인도를 해갈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만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생활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은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누구 한 명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일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던 것처럼 다윗의 앞에 골리앗이 서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 없이 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죠.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닌 지 거의 20여 년 만에 방랑자의 생활을 끝내고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또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 그 사람은 그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재물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일로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예쁜 소리를 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싼 옷을 입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두루마리를 입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우리는 내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또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만 서 있게 되어지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허락을 해주시고 영적인 것으로 또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들에게 배불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충만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은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었죠. 이것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때만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 있다라고 그런다면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보다는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보기보다는 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한 개 지파의 왕이 되었을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더라면 조급해했겠죠. 하나님, 내가 20여 년간 기다렸는데 겨우 유다 지파 한 지파 왕으로만 세우십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자신이 스스로 쟁취를 해서 왕이 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고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은 조급해하지도 아니하고 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다윗 왕에게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려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기다렸더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렸더니 그들이 다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것을 보고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다윗은 그렇게 기다렸더니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결국은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려고 하셨지만은 이들이 점령을 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곳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곳은 여호수아 장군도 손을 대지 못했었고 그 용맹했던 사울 왕도 손을 대지 못했던 도시였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러한 도시죠. 천년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그곳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한 200여 년 동안 한 번도 점령을 당한 적이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우리가 왕으로 세운 이 다윗이 그동안 한 번도 점령을 당한 적이 없는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 촉각을 세우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했던 사역이죠.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요, 도저히 점령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은 없죠. 골리앗을 그가 다 불가능해 보이는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을 모든 사람들은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그게 뭐였냐면은 넓고 큰 이마였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그곳이 정답이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늘 이렇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금 내 앞에 담이 있다면,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면, 그리고 어느 누구도 헤쳐나가지 못했던,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 거대한 높은 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신학교 2학년 학생 때에 빈민선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 포부를, 이 비전을 동기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너무 무모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큰 교회라든지 기업하는 분을 찾아가서 후원을 받으라고, 그래서 재정 후원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빈민촌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동료들도 또 선배들도 또 교수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확답을 얻지 못하고 과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단 연기를 하고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그 신학교 뒤에 있는 그 아차산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앞에 눈앞에 그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목사님은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빈민촌으로 그냥 걸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림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할머니 집은 분홍이었습니다. 부자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머슴들이 많이 있었는데 머슴들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나갈 때가 되면은 할머니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수원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또 다른 종은 저는 모짜리 판으로 갑니다. 저는 고추밭에 일하러 갑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일하러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할머니께서 외숙모를 시켜서 마실 물과 그리고 또 식사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제때에 일하러 간 모슴들에게로 먹을 것을 챙겨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구나, 머슴은 일터에 나가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먹을 것을 다 챙겨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머슴이니까 나의 일터인 저 빈민촌으로 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또 입을 것 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챙겨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바로 빈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손으로 사명감 하나만 가지고 나는 머슴이다 이 생각만 가지고 들어가서 40여 년간을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채워주셨고 인도를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고백을 하면서 칼럼으로 써서 이렇게 보내온 것을 제가 읽어보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이 안 보일 때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그때에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길이 안 보일 때는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길을 보여주시고 만약에 그 길이 아니라면은 또 다른 길을 열어서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200년간 한 번도 점령을 당해본 적이 없는 이 예루살렘 성 나중에는 이 시온성이라고 그러죠. 다윗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밑에 서서 묵상을 했습니다. 원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마주보고 서야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는 마주보고 설 수 없고 가파른 산 꼭대기에 이렇게 성이 건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성을 어떻게 점령을 할까? 그동안에 아무도 점령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점령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물은 원래 꼭대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물은 이제 산 한 중턱 정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요. 보니까 물이 연못이 성 바깥에 그 예루살렘 성 아래쪽에 이렇게 연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서는요 물이 부족한 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물이 바깥에 있으니까 이 바깥쪽에서 성 안쪽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난공불락의 도시를 점령할 수 있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펴보니까 분명히 저 연못 속에 성으로 통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수로를 발견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수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연못 속으로 풍덩하고 들어가면은 물 속으로 잠수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조그만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깊이 밑으로 쭉 들어갔다가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성을 점령을 하려면 물 깃는 곳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하여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앞에는 더 이상의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겨집니다.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그 다음 했던 국책 사업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하게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각종 악기를 다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요, 약 70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지역에 아비나답, 이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이 그 두 아들 웃사와 아효가 있었는데요, 이 가정에 대를 이어서 2대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거의 7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전혀 복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의 인생 전부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먹을 수 있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을 수 있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만 하면은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이 아비나답 그리고 그의 집안은 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집은 점차적으로 약화되어져 갔죠. 그런데 딱 3개월을 모시고도 그의 온 집과 온 소유에 복을 받았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3개월을 모시고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렸었죠. 그래서 나중에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오벳 에돔, 이 레위 지파의 이 오벳 에돔의 아들이 60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들 모두가 다 유력한 자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모시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70년을 모시고 있었지만은 전혀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웃사와 아효가 분명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고자 할 때요, 술에 싣고자 하지 않았었습니다.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여호와의 법궤를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가져오려고 그랬습니까? 어깨에 메어서 오리고 그랬죠, 그죠?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씻은 레위인들이 네 명이 앞뒤에 서서, 양쪽에 서서 이렇게 메고 그것도 조심조심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법궤를 메어 오고자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에 대한 권한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웃사와 아효가 아닙니까? 이 웃사와 아효가요, 다윗 왕은 메어 오려고 했지만은, 근데 웃사와 아효는 왕에게, 왕은 여기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웃사와 아효가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이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법궤를 하나님 말씀대로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수레에 실었습니다. 어쩌면은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옮겨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늘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권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사와 아효가요,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깨에 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술에 실었습니다. 이건 다윗의 잘못이 아니죠. 제사장인 웃사와 아효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중에 이 수레를 몰고 가고 있죠. 근데 이 속에 다윗과 이 제사장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고, 웃사와 아효는 이건 우리 일이라고 간섭하지 말라는 이런 것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몰고 가고 있는데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웃사가 얼른 그 법궤에 손을 대었었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에 손을 대는 것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웃사가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궤가 떨어지는 것 잡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미묘한 관계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이 웃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체를 잘못한 것이라면 다윗이 죽어야지 왜 웃사가 죽었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웃사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법궤를 잡은 웃사, 너무 쉽게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웃사가 죽으니까요, 다윗이 겁이 났죠. 자신은 메어 올리자고 그랬는데, 메어 올리려고 그랬는데 말을 듣지 않았던 웃사가 이 거대한 국가적인 행사를 망쳐버렸지 않습니까? 온 국민들이 도의를 해서 보고 있는 상태고, 특별히 3만 명의 뽑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고, 각종 악기를 다 동원을 해서 국가적인 대행사인데 이 국가적인 행사를 망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웃사와 아유에 대해서 분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하게 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겁이 나기도 해서 이 법궤를 레위인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법궤를 옮겨갈 때 이제는 술에 싣고 가지 않습니다. 메어서 갑니다.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랬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죠. 근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는요, 오벳에돔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법궤, 그 법궤를 자신의 집에서 모실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자신의 집으로 오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오벳에돔과 그의 온 가족이 여호와의 법궤를 집에 제일 소중한 자리에 두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잠에서 일어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외출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들어올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통 관심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석 달을 경외하면서 살아갔더니요,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딱 석 달을 살았는데 7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전혀 복을 받지 못했던 이 아비나답과 웃사와 아효와는 정반대로 딱 3개월을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섰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복을 주셨죠. 반면에 이 웃사와 아효는요, 70년간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너무 쉽게 대했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7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전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살아주어야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짧게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리십니다. 그의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경을 쓰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던 이 오벳 에돔의 집이 온 집이 다 복을 받았다. 석 달밖에 안 지났는데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았다. 너무너무 잘 되어진다. 이것을요 다윗이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하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잘 되어졌다면 내가 그 법궤를 내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잘 될 것이라. 이것 때문에 다윗이 더 지체하지를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수레에 싣지 않았으면 수레는 저리 가라고 그러고 레위인들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출발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섯 걸음을 딱 떼었는데 다윗이 멈추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냥 올라갈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자. 그리고는요 감사의 예물을 주님에게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이 잘 된 것처럼 이 나라 전체가 잘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길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그 앞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요 그가 이거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솟아올라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막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는데 바지 가락이 바지춤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다윗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왔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관심에 가장 집중해야 될 관심의 대상은요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기쁨은요 다윗이 억지로 얻고자 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서 그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 기쁨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그 기쁨이 다윗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그가 춤을 추었습니다. 찬송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찬송 소리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루하루가 다르게 여러분들의 얼굴이 바뀌어져 갈 것이고 길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냐 하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찬송이 나오게 만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저 일도 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실 때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주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기쁨,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찬송 소리가 나오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주님께서 내게 답을 주실 것이라고 전혀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그냥 살라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기뻐 춤을 추며 살아가라고 주님 그렇게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후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말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